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4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날 전화 통화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의 평창올림픽과 연합군사훈련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급 사절단을 평창올림픽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 상황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매년 3, 4월에 미군 3만 명과 한국군 20만 명이 참가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아베 신조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적 도발을 가속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기존의 방위수단을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위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건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아베 총리는 올해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자신의 헌법 개정 구상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국가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부는 4일 북한과 중국 등 10개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종교자유특별우려국에 재정된 10개국은 북한, 중국과 함께 미얀마, 에리트리아, 이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10개국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16년 연속으로 종교자유특별우려국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무부는 또 파키스탄을 종교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특별감시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종교의 자유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필수적 요소라며 이들 국가들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것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해마다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에 러시아 전투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적어도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4일 시리아 동부 구타의 미스라바 마을에 폭탄 4개가 투하돼 건물이 파괴되며 10여 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사망자 중에 여성 11명과 어린이 1명이 포함됐으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러시아와 이란, 터키의 중재로 동부 구타 지역에서 휴전에 합의했지만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군은 구타 지역을 반군의 마지막 거점으로 보고 최근 포위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적 지표인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4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2만 5천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전날보다 0.6% 오른 2만 5,07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2만 4천 고지에 올라선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1,000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날 다우지수 강세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률이 좋아진 데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고용 증가세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보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민간 부분 고용 증가는 25만 명에 달했습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이란에서 현재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2009년에 있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녹색 혁명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2009년과 2018년 시위에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바로 이란 국민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다는 겁니다. 물론 10년 전에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가 이란의 시위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10년 전 이란인의 인터넷 사용률이 15%에 불과했던 반면 지금은 4,800만 명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10년 전 소셜미디어가 낯설었던 이란인들은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소셜미디어에 올리게 됐고 또 더 많은 이란인이 정부가 통제하는 사이트를 뚫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나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는 게 어렵게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면서 정부 당국의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증가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새벽에 눈이 내린 이곳 워싱턴은 눈은 그쳤지만 영하 3도로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1에서 2.5m를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함흥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케이티 페리의 노래입니다. 좌절한 듯 보이지만 당신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불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노래하는 Firework, 불꽃 함께 하시죠. Do you ever feel like a plastic bag drifting through the wind wanting to start again? Do you ever feel feel so paper thin like a house of cards one blow from caving in? For you, 'cause there's a spark in you.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and le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극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VOA 신년 대담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대와의 연대를 약속하고 이란 당국에 대한 제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사회인권운동가들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년 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위력 강화와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개헌 논의를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VOA와 신년 대담을 했죠.
네, 펜스 부통령이 3일 그레타 반 서스테렌 BOA 개건 앵커와의 신년 대담에서 지난 연말부터 이란에서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테러 지원 국가라는 걸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밖으로는 테러 분자들을 수출하는 이란 당국이 안으로는 자국민을 압제하고 인권을 부인한 행태가 지금의 대규모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연대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네, 펜스 부통령의 대담이 방송되기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적절한 시점에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커다란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나라를 바꿔내려는 이란 국민들의 노력에 미국이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하려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란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일어섰고 이런 행동은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인들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펜스 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이어진 펜스 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 can assure you the United States and the wider world stands with the people of Iran.
네, 미국과 세계가 더 나은, 더 자유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원하는 이란 국민과 함께 서 있다는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에 지원 계획을 밝힌 건 자유세계의 선도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펜스 부통령은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이런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과 확실히 대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이 이란 당국에 대한 추가 제재 의지도 밝혔다고요.
네, 펜스 부통령은 지난 2015년 이란 핵 합의에 따라서 유보해왔던 이란 당국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란의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신규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BOA에 밝혔습니다.
자, 이란의 반정부 시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달 28일 이란 제2의 도시인 마슈하드에서 기름값 인상과 생활보조금 삭감 등으로 인한 민생고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돼서 전국 주요 도시로 퍼졌는데요. 시위는 하산 로하니 정권의 실정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지배하는 신정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됐습니다. 일주일간 1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계속돼서 진압 병력과의 유혈 충돌로 21명이 숨졌고요. 수도 테헤란에서만 450명 이상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을 고비로 규모가 줄었다고 CNN 방송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 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네, 진압 책임을 맡은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3일 사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예, 자파리 총사령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로써 모든 선동이 끝났다고 선언한다면서 더 이상의 폭동이 없도록 이스판, 로레스칸, 하메단주의 혁명수비대를 제한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세계주는 가장 격렬하게 시위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란은 외부 세력이 시위를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추돈을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들이 이란 반정부 시위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요.
네, 이란 반정부 시위가 중국의 국내외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이들 운동가들은 이란 반정부 시위에 크게 공감하면서 중국에서도 이런 이란 반정부 시위와 비슷한 봉기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런 반정부 시위에 대해 부정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이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체결하는 등 친이란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도건설총공사가 3일 이란 정부와 35억 위안, 미국 돈으로 5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철도 협약을 체결했고요. 또 중국의 국책은행인 중국개발은행도 이란에 1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해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 사이버 당국이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고 또 관련 대화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중국 당국의 통제 지침을 보면요. 이 사이버 당국은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인터넷 접속 차단이라든지 심각할 경우에는 구속 같은 강제 조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활동이 위축될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권운동가들은 중국 당국이 외국 뉴스 매체들과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이 방화벽을 우회해서 인터넷상에 여전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체제 언론인인 가오유 씨의 경우 2018년 첫날을 맞아서 이란인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런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 경찰로부터 글을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인권운동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 거주 중국인들의 글은 좀 더 직설적인 게 많은데요. 핀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국인은 이란인들이 지금 부정부패와 물가상승, 실업률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서 이란인들처럼 중국에서도 변화를 촉구하자는 글을 올렸고요. 타이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국인 학자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반정부 시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인들이 독재와 중국 공산당에 맞서 일어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있었던 천연가스 폭등과 물가 상승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 당국의 철저한 감시 체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고 있다면서 기근이 온다 해도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비판적인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란 정부는 이번 반정부 사태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에둘러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일부 중국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이번 시위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란 국민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이란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체포한 걸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미국은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신경 쓰라는 댓글이 이 게시물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전 이란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이 또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후아리밍 전 이란 주재 중국 대사와 관영 글로벌 타임스의 기고문을 게재했는데요. 후아 전 대사는 이 기고문에서 현재까지 이란에서 벌어진 일련의 시위가 미국이나 어떤 다른 서방 국가들이 도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아 전 대사는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불만이 이란인들을 거리로 나가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란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년 회견을 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 신궁을 참배한 뒤에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올해야말로 헌법이 존재할 모습을 확실히 제시해서 개헌 논의를 한층 심화하는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올해 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아베 신조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의 핵심은 일본 자위대 운영에 관한 근거의 규정을 둬서 사실상 군대로 기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2차 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과의 합의로 만든 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서 군대 보유가 금지돼 있는데요. 이 평화헌법을 고쳐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게 자신의 숙원이라고 아베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 헌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일정도 내놨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이 개헌 논의를 일정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면서 여당과 야당이 폭넓게 합의하는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2차 대전 피해국들의 반발, 또 일본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개헌 반대 의견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는데요. 자위대 합헌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와 연결해서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안보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어렵다니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네, 북한 때문인데요. 아베 총리는 북한 핵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압력을 강화하고 의연한 외교를 진행할 거라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방위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한국 얘기는 없었는데요. 지난 2015년 한국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얼마 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 이 양국 최대 외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베 총리는 이번 회견에서 한국과의 현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아메리카나우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과 사위의 행동을 반역적이라고 묘사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관련 자문위원회를 전격적으로 해산했고요. 또 지난해 미국 내 신차 판매가 줄어들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저 요 며칠 가장 크게 화제가 된 소식이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관련이 있는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신의 사위와 아들이 반역적인 행위를 했다고 발언한 배넌 전 수석 전략가를 격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성명을 내고 배넌 씨가 직장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잃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배넌 씨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현 백악관 상임 고문이 지난 2016년 여름에 이 미국에 있는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측 인사를 만났는데요. 이것이 반역적이고 비애국적인 행위였다고 비난한 겁니다. 배넌 씨 발언은 미국 언론인 마이클 울프 씨가 오는 9일에 출간할 예정인 책에 나온 말입니다.
네. 자, 배넌 씨 발언이 담긴 책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네,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라는 제목이 달린 책인데요. 저자 울프 씨는 18개월 동안 이 백악관 내부를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배넌 씨 같은 백악관 참모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그런데 미리 공개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책에서 배넌 씨가 언급한 이 회동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뭐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을 도우려고 러시아가 개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그런 의혹을 말하죠. 현재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특히 지난 2016년 여름에 트럼프 타워 회동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 주니어 씨와 쿠슈너 선임 고문이 폴 매너포트 당시 선대위원장과 함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접근한 러시아 변호사를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는데요. 이 배넌 전 수석 전략가가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네. 저 혹시 앞으로의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이 배넌 씨가 언급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있습니다. 배넌 씨는 특검 수사가 돈 세탁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 대통령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씨가 심각한 공경에 처할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네. 자,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 씨의 발언에 대해 크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3일 백악관에서 나온 성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한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명은 배넌은 자신과 자신의 대통령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가 직장을 잃을 때 정신까지 나간 모양이다. 대선 승리는 배넌의 덕이 아니다. 배넌이 잘하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정보나 흘리는 것이다. 배넌은 자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독대하지도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어제 이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도 이 발언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 있었을까요?
네, 예상대로 이 배넌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배넌 씨의 발언과 울프 씨의 책을 평가절하했습니다.
I know that the book is has a lot of things so far of what we've seen that are completely untrue. You have many people.
네, 책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배넌 전 수석 전략가가 대통령에게 별 영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배넌 전 수석 전략가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넌은 이 극우 성향 매체인 브레이브바르트 뉴스를 운영하는 보수 논객으로 대선 기간 트럼프 진영의 핵심 참모로 활약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에도 이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반이민 정책 같은 이른바 트럼프 아젠다를 만드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해 수석 전략가 직위에서 전격 경질됐죠.
그렇습니다. 배넌 씨는 대통령 사위인 쿠슈너 상임 고문 등 다른 핵심 참모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지난 8월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배넌 전 수석 전략가가 백악관 내 권력 투쟁에서 패했다고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사실 배넌 씨는 백악관에서 나온 다음에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과 또 백악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서 이 배넌 씨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뭐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3일 밤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자신은 밤낮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3일 배넌 씨에게 백악관과 관련해서 민감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폴 매너포트 씨가 소송을 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매너포트 씨는 뮬러 특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매너포트 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뮬러 특검에게 수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함으로써 월권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또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가 특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연방법원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취하하고 뮬러 특검의 권한을 축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전성 관련 자문위원회를 해산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3일 성명을 내고 투표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지만 주 정부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해당 위원회를 해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선거 관련 자문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기구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서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일반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에게 졌는데요.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약 3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부정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조사할 위원회를 지난해 5월에 만들었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 정부들이 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 이 조사하려면 유권자 정보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주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 또 일부는 세금 낭비라는 이유를 들어서 많은 주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주는 소송까지 제기했죠.
자, 위원회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요구한 거죠?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소속 정당,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네 자리, 2006년 이후 선거 기록, 전과 기록 여부 등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자료가 투표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로 흑인이나 중남미계 등 소수계 유권자가 투표하는 걸 힘들게 만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지금까지의 조사로 이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혹시 나왔습니까?
뭐 이미 숨진 사람이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의 이름이 유권자 명단에서 미처 빠지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신차 판매가 지난해 감소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관련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신차 판매가 2016년과 비교해서 약 1.8%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신차 판매량은 약 1,720만 대로 추정되는데요. 승용차보다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나 트럭이 잘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미국에서 신차 판매량 최근 몇 년 새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었죠?
맞습니다. 이 금융위기로 신차 판매가 확 줄었다가 점점 경기가 회복되면서 판매량이 계속 증가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결국 7년 만인 지난해 이 증가세가 꺾인 겁니다.
네. 이 승승장구하던 신차 판매량이 지난해 주춤한 이유가 뭘까요?
네,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대출 금리가 점점 오르고 또 자동차 내구성이 좋아진 것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하고도 관련이 있죠.
네.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 자동차를 살 때 빌리는 돈에 붙는 이자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지난해 연준이 몇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보통 자동차 대출금리는 자동차 판매량과 또 반비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 연준이 계속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이 호조를 보이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 이걸 진정시키려고 보통 기준금리를 올리는데요. 예, 참고로 연준은 지난 연말에 미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는 2005년 이래 3% 성장에 못 미치고 있지만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새해 들어 세제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호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자동차 내구성도 신차 판매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뭐 내구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뭐 차가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차가 고장이 잘 안 난다면 사람들이 새 차를 살 이유가 줄어들겠죠.
네, 그렇겠죠. 네. 네,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이 회사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12월 판매량으로만 보면요.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사 GM사가 시장 점유율 19%로 1위입니다. 그 뒤로 포드가 2위,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사가 3위, 다음 피아트 크라이슬러사 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전망은 어떨까요?
네, 관련 업계는 2018년에도 이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이 감소세를 계속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올해도 자동차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휘발유 값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가도 이 신차 판매에 영향을 주는데요. 아무래도 기름값이 오르면 또 사람들이 새 차를 사는 걸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렇고요. 지난해 전 세계 이 신차 판매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과는 달리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새 차, 신차 그러니까 약 9,350만 대가 팔려서 신차 판매량이 2016년과 비교해서 1.5% 증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위키 넬슨의 노래인데요. 이 사랑에 빠지면 싱싱한 새 세상이 열린다는 Young World 함께 하시죠. It's a young world. When you're in love, you're in a young world. So take my hand and let me show you just how true you are.
young love can be. In a world, oh, it's a young world. And if you tell me you're mine, one girl, you make my whole life worth living just by giving your love to me. All of the world is a treasure when you have someone to care. Promise me your love forever, and we'll have the whole world to share. And it's a young world. When you're in love, you're in a young world. If you believe what I've told you, let me hold you, say you love me.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석유 사업으로 거부가 됐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은 단 하나도 없이 모든 재산을 자선 사업에 기부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유명 음악인들이 한 번쯤은 서보기를 원하는 뉴욕시 맨하튼의 카네기 홀. 이곳에서는 연중 오케스트라, 성악, 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조선의 초기 서양 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을 탄생시킨 인연이 시작된 곳이라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세브란스 병원을 잘 알고 있고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이 병원 설립에 도움을 준 인물이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세브란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카네기 홀과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인연이 있었는지도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자, 어떤 사연입니까?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4월 30일에 이 카네기 홀에서는 만국 선교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기독교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 대회에 의료분과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올리버 에이비슨 박사라는 분의 연설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네.
에이비슨 박사는 1893년부터 서울에 있는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의 원장으로 있던 분이었죠.
네, 제중원이라면 본래 이 고종이 설립을 허락한 최초의 서양 병원 광해원을 나중에 고쳐 부르게 된 거죠.
그렇죠. 이 제중원은 1885년에 설립된 것인데요. 나중에 그 운영권이 미국 북장로교회로 이관이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서양 의료 선교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1900년에 카네기 홀 회의에서 에이비슨 박사가 조선 의료 선교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이때 그 강연을 열심히 듣고 있던 한 신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에이비슨 박사의 연설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강연 내용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7명의 의료 선교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조선에 몇 개의 진료소가 있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건물, 장비, 인원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만약 규모가 좀 더 큰 병원을 지어서 의료인들이 한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세브란스는 이런 에이비슨 박사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거군요.
네, 이 서울에 병원을 세우기로 결심을 하게 된 세브란스는 강연이 끝난 뒤에 에이비슨 박사를 따로 만나서 서울의 사정도 물어보고 또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때 에이비슨 박사는 최소한 환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건설 비용이 만 달러는 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때 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요,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천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해요.
엄청난 액수네요.
그렇죠. 세브란스는 얼마 후에 선교회에 병원 건립비 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에이비슨 박사는 나중에 그 기부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1900년 5월에 에이비슨 박사는 미국에서 열린 교회 모임에서 세브란스를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큰 돈을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네. 세브란스 말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참 감동적인 얘기네요.
네.
자, 그런데 당신은 일본이 조선에 깊이 개입을 하던 때고 외국 선교사들이 일을 하는데도 제약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많았죠. 이 선교부 내부에서도 병원을 짓는데 그렇게 큰 돈을 쓰는데 반대 의견이 강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병원 부지 문제였습니다.
네.
이 고종 황제는 병원 건설 계획을 듣고 장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시 나라 살림을 일제가 다 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를 불어받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는 아예 5천 달러를 추가로 내서 직접 대지를 매입을 했죠.
네. 자, 어디에 땅을 샀습니까?
지금의 서울역 앞에 도동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복숭아 과수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숭아 도자 도동이죠.
네.
지금도 도동 있죠, 물론.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때 또 러일 전쟁이 벌어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이런 그 어려움을 거쳐서 드디어 1904년 9월 23일에 지상 2층, 지하 1층 40개 병상의 서양식 병원이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공이 된 이 병원은 이때부터 지원자인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이름을 따 세브란스 병원으로 불리게 됐는데요.
이때 세브란스는 의대생을 교육할 장소가 없구나 이 점을 알게 돼서요. 3만 달러를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지태복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세브란스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서 그렇게 돈이 많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역시 사람들한테 많이 궁금한 내용이 바로 그 점인데요.
예.
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는 한때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이었고요. 이 회사의 첫 재무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 외 몇 가지 다른 사업에도 크게 성공을 거두어서 많은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네, 태어난 곳은 어딘가요?
미국 중부 평원지대인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세브란스가 처음부터 부호는 아니었을 테고 이 청년 시절은 어떻게 보냈나요?
이 세브란스는 대학은 안 갔습니다. 대신 18살 때 내셔널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석유 재벌 존 록펠러와는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당시 록펠러는 세브란스가 살던 콜럼버스 지역에서 석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데가 바로 거기였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은행에 융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세브란스가 융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록펠러와 가까워지게 됐죠. 그러다가 세브란스는 자신도 석유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자, 이 스탠다드 오일은 한때 미국 석유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대기업의 동업자가 된 거군요.
네. 그때가 1860년대였습니다.
예.
이때 세브란스는 스탠다드 오일의 첫 재무이사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세브란스는 석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브란스는 정유 사업으로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광산을 했다는 기록도 있던데 무슨 광산이었나요?
유황, 소금, 철 등 여러 가지 채굴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네, 결혼을 통해서도 부가 크게 늘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세브란스는 은행에 다니던 1862년에 노아크 벨 페니 베네딕트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이남일녀를 낳았는데요. 얼마 후에 부인이 사망합니다. 세브란스는 1894년에 은퇴를 하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부인 플로렌스가 이 스탠다드 오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주식을 가진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부가 더욱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플로렌스 부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부인의 유산까지 이어받아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세브란스는 여러 곳에 기부를 했다는데요. 자, 주로 어떤 기부였습니까?
종교단체가 많았고요. 교육기관, 병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교 선교, 특히 해외 선교 활동에도 많은 지원을 했고요. 기독청년회, YMCA라고 하죠.
네.
거기에도 크게 기부를 했고 그리고 그 명문 대학들, 우스트 칼리지, 오버린 칼리지, 웨스턴 리서브 대학 이런 곳에 이사로 있으면서 많은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등 아주 광범위했습니다.
네. 자, 세브란스는 1913년 6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브란스는 세상을 떠날 때 자신 명의의 집 한 채가 없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에게는 기부 약정을 못 지킨 내용을 적은 수첩을 건네주면서 내가 죽은 뒤라도 꼭 이 약속은 지켜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해요.
네.
그의 아들 존과 딸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후로도 자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네.
이 존과 엘리자베스는 후손이 없었는데요. 사후에도 지원이 계속되도록 세브란스 기금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행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산 세브란스는 머나먼 낯선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세계적인 대형 의료기관을 태동시키는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적인 거부가 됐지만 모든 재산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썸 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상대방이 친구로만 생각할 때 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하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이 표현을 직역하면 같은 페이지에 있다인데요. 서로 상황을 이해한다, 같은 생각을 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 think we're on the same page now. 이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Are we on the same page about our relationship?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야? I'm glad you're finally on the same page as him. 드디어 서로 이해해서 다행이다. You can't be on the same page if you don't talk to her. 그녀랑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서로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지.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오늘은 on the same pag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텝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떠나간 연인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Story of Our Heart, 내 마음의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t must have been him. Just a glimpse of a face in the crowd. That's all it takes. My heart is racing. I stand in a trance as I stare at the
us. Knowing there's no use denying, I can't stop thinking about us. The story of a heart, a story I'll all be mine. Then you took it from me, every glorious line. I was safe and warm, and now I'm out in the cold. And I know I shouldn't have told my story. Story of a heart, I laid myself open wide, yet to read the pages where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9년 전 러시아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는 러시아의 본사를 둔 허미티지 기금을 감사하면서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세금 사기 계획을 밝혀냈습니다. 또 러시아 내무부의 많은 관리들이 깊이 연루된 것도 발견했습니다. 마그니츠키 변호사는 이 사기 사건을 폭로한 대가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또 구금 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2009년 11월 16일 모스크바에 있는 구치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초 러시아 관리들은 그가 열악한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말을 바꿨습니다. 마그니츠키 죽음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모든 관련자들은 무죄를 받았고 기소는 기각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2012년 마그니츠키가 밝힌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인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마그니츠키에 대한 구금, 학대, 죽음 등의 책임이 있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재가 부과됐습니다. 이른바 마그니츠키법은 또한 사법살인과 고문, 러시아 당국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를 밝히려는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017년 12월 20일 마그니츠키 법에 따라 개인 5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체첸 공화국의 지도자와 내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 관리들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활동가들에 대해 인권 탄압과 사법 살인 등을 자행했습니다. 또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밝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인사 2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제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모두 49명입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미국 관할지에 있는 이들의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들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존 스미스 해외자산통제국 국장은 재무부는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중대한 인권 탄압과 사법살인과 고문 책임자들을 겨냥해서 이 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